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누가복음 속에서 우리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어버이를 돌보시는가, 긍휼히 여기시는가, 이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돌보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면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로 연결되어집니다.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한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신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예수님은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긍휼이 많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이렇게 확장이 되며, 그렇게 확장이 되다 보면 바로 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돌보시는구나, 이러한 이해로 나아가게 돼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어버이 주일에 5월 8일, 이제 오늘이 5월 9일이죠. 그래서 다 각각의 삶 속에서 어버이날, 또 어버이날의 그런 의미, 어버이날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섬김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다 하셨을 텐데, 신앙적으로 이런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버이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은 바로 이렇게 그 어버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어버이를 여기 긍휼히 여기시며 그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어버이를 생각하면 어버이의 은혜와 그리고 그 모든 자녀들과의 그 사랑의 관계만으로 생각되지만, 신앙은 그 이상으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어버이를 어떻게 생각하시며,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그 자녀에게 미치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런 큰 은혜로, 또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건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더욱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그래서 그 당시 정말 한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 긍휼함으로 죽었다 다시 살아난 그 아들의 모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고, 또 그렇게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던 그 사건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가, 우리들의 삶 속에도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를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시작으로 11절, 12절,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인데, 바로 예수님의 긍휼의 사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은 나인이란 성으로 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름이 나인이, 나인. 나인이란 뜻이 뭐냐 하면, 그 자체는 히브리어인데 아름답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아름다움을 어디서 발견하냐 하면 목초지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목초지를 의미하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나인성은 아름다운 목초지의 장소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 바로 나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 나인성에서의 사건이 의미 있는 것은, 그 이름이 의미 있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그리고 정말 푸른 초장이 펼쳐지는 그 나인이라는 성에서 사람들은 슬픔과 괴로움으로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과 괴로움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슬픔을, 그의 고통을, 그의 아픔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안타까움이 함께 연결되었겠습니까? 성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독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머니가 남편이 없어서 불쌍한 것일 수도 있겠고, 또 그 남편이 없는 그 어머니에게 그 아들은 독자였고 그리고 다른 소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 안타까운 것이었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와 그 아들의 이야기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더 그 슬픔에 동참하며 위로하며 격려하고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얼마나 아이러니한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쪽에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인성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사역이 펼쳐지며 주님의 놀라운 기쁨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의 진행 방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과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나오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무덤으로 가고 있습니다. 장사 지내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자신의 죽은 아들을 관에 넣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사람들이 함께 슬퍼하면서 교차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한 사건일 수도 있죠. 우리가 항상 결혼식 다음에 장례식이 있고 또 파티 다음에 장례식을 맞이하기도 하고 바쁜 와중에 장례식을 맞이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이기고자 하고 승리하고자 하고 이루고자 하는 많은 일들로 달려들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게 바로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비통한 모습입니다.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고 더 이상 그 나인성의 이름 그대로 아름다움을 볼 수 없고 그리고 또 삶을 살아갈 수 없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와서 이제 모든 소망을 묻어야 되고 또 거기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고 절망하게 되고 그러한 이 방향의 교차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슬픔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에 그 과부를 또 그 장례 행렬을 주님께서는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었지만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에서 그리고 나인성 이 장례식에서 예수님은 그 일행을 멈춰 세우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행을 그리고 그 핵심이었던 그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그리고 왜 그를 멈추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13절에서 보면 이유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하셨습니다. 그 어머니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냥 위로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깊이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는 표정이 있고 불쌍히 여기는 어조가 있고 불쌍히 여기는 태도가 있어서 그냥 단지 울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표현까지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왜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긍휼하심 속에는 인간이셨던 예수님의 삶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신 것이었고 그리고 어머니가 있지만 이제 예수님의 구원사역을 향해 나아가다 보면 틀림없이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러면 그 어머니의 슬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 어머니의 슬픔 그 어머니의 괴로움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맞이하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보아서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요. 그것은 경험해서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사셔서 친히 체험하셨습니다. 그 슬픔을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정말 유감을 표현하고 안타까움을 표현하는 것과는 달리 예수님은 그냥 울지 말라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끼리 울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격려하는 것뿐입니다. 우리끼리 인간끼리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죽은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는 것은 이건 얘기가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그 슬픔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놀라운 예수님의 능력, 그래서 그 아들을 일으키신, 그 아들을 다시 부활시키시는, 말도 안 되는, 있을 수가 없는 그 일들을 이루시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일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이 사람 살리고 저 사람 살리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 깊은 긍휼의 여김과 불쌍의 여김 속에서 그를 위로하고 그를 돕고자 하는 바로 그 예수님의 긍휼과 채율이 있었기 때문에 비로소 그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의미로 이제 그 아들을 살리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이 이 청년을 살리시는 모습 속에서 이미 시작된 그 어머니를 긍휼히 여김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저쪽 집에 있는 병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가까이 가서 그런 거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핵심인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그 관에 가까이 가서 손을 대고 계십니다. 그래서 맨 자들이 섰습니다. 관을 내려놨는지 아니면 관을 들고 있는 상황인지 그것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여하튼 관은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청년을 부르십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인격체와 그리고 이미 죽은 그 청년, 그는 시신 아닙니까? 그 영혼이 없습니다. 그의 몸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몸과 그 영혼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에 넣어서 무덤에 들어가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미 모든 이 사망의 이 확정이 끝났고 그리고 이제 무덤에 들어가는 것만 남은 그 단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시신에 불과하지 않았고 예수님께는 너였습니다. 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이 긍휼 속에 있는 정말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관계입니다. 관계. 그러나 이러한 관계를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언제 봤다고?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지나가는데 나오는 사람을 이런 식으로 알 수 있을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모든 이해가 있는 것. 그 모든 이해가. 그래서 그걸 깨닫게 되면 아 그렇구나. 그런 이해가 있었구나.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여인도 그 어머니도 그리고 그 아들 독자도 이게 전혀 생소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구세주이셨기 때문에 또한 그들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적인 성육신 하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에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일어나라. 그 다음은 더욱 정겹습니다. 얼마나 여기에 정이 넘치는지 모릅니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았습니다. 말도 합니다. 이제 정말 일어났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것처럼 이제 이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모습은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이게 뭐랑 연결이 되냐면 그 이전에 그 어머니를 불쌍히 여기셔서 울지 말라라고 한 것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왜 울지 말아야 됩니까? 왜 이렇게 나를 위로하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너의 아들을 살려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위로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말로만 안타깝습니다, 힘내세요, 걱정 마세요 이렇지만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울지 말라. 너의 슬픔이 이제 다 끝이 났다. 그러면 언제 왜 슬픔이 다 끝이 났습니까?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정말 그 슬픔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아기도 아닌데, 아기도 아닌데 그를 어머니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지? 시신이었는데, 살아났는데, 관에 있었는데 어떻게 그를 어머니에게 줄 수가 있지? 물건도 아닌데 이제 이는 한 사람의 인격체인데 어떻게 그를 어머니에게 줄 수 있지? 어떻게 이런 표현이 있을 수가 있지? 그를 어머니에게 준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를 살리셨어요. 고치셨습니다. 아니 고치신 정도가 아닌 죽은 자를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었던 완전히 새로워진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인도할 때 그것은 어머니에게 주시는 것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그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통해 나타난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만날 때에 방향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예수님은 나인성으로 가고 있었고 어머니는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까? 무덤으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울지 말라, 그리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리고 일어나서 그래서 그를 어머니에게 줬을 때 어머니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무덤에 갈 필요가 없어요. 관은 거기서 다 해체하고 버릴 뿐이에요. 무덤에 갈 사람이 없어졌어요. 다시 데리고 나인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이러한 새로운 방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고 의미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이해하기를 단순히 아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예수님의 그런 정말 신비한 능력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는 것이죠. 죽은 자를 살리셨으니까.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갔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의 영광을 돌리는 말이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그 의미는 단순히 예수님의 사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어머니와 아들을 혹은 그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백성을 돌보시는구나 라는 놀라운 이해로 나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증거이고 우리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그렇게 긍휼히 여기신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것은 시작되는구나. 그것은 놀라운 돌봄으로 나타나는구나.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보면서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나인성 과부가 자기 아들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된 거는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달라졌을까요? 시간이 흘러서 그때는 그렇게 긍휼히 여기고 그때는 그렇게 안타까이 여기며 그때는 그렇게 정감이 넘치고 그때는 그렇게 사랑으로 넘쳐서 아들을 이렇게 전해주시던 그 예수님이 지금은 달라졌을까요? 인간은 달라졌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달라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까? 어버이를 긍휼히 여기세요.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세요. 그 자녀로 인한 슬픔을, 그 괴로움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울지 말라, 울지 말라. 그리고 울지 말, 왜 울지 말라고 하실까요? 나중에 다시 살리시는 그 살리심, 다시 만나게 하시는 그 기쁨으로 닿게 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또는 이 청년의 괴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를 두고 자기가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독자입니다. 더 이상 어머니를 도와드릴 수가 없어요.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또 그 청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어머니를 섬길 수 있는. 그래서 그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놀라운 삶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보는 많은 사람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어머니의 독자를 살리시는 그 모든 모습은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구나. 그래서 나도 그 은혜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도 나에게 있어서의 슬픔을, 나에게 있어서의 고통을, 나에게 있어서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겠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어버이날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이 계세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우리의 어버이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또 우리가 또 어느새 어버이로서 자녀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때 그 안타까움을 도와주실 수 있는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지 않다면 어버이는 늘 쫓아갈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나 정말 은혜만 받을 수밖에 없는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것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우심을 주님께 정말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돌봐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돌봄은 이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울지 말라 하신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마침내 그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내어주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은혜로 붙들어주시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은혜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보실 수 있는 그리고 도와주실 수 있는 그것으로 인해 기뻐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많은 의문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 의문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왜 애초에 어머니를 죽게 하셨을까? 왜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또 왜 애초에 그 슬픔을 겪게 하셨을까? 왜 나인성 과부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왜 더 많은 일들을 하시지 않을까? 지금은 왜 살려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의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들어가면 그러면 애초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게 됐다는 이 기쁨은 어떻게 변질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달라지겠습니까? 사실은 그 아들을 죽이신 것일 수도 있어 그걸 연출하기 위해서 또 그 어머니도 그걸로 인해 뭐 변화가 없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아들이 정말 착했는지 안 착했는지, 그 어머니는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됐는지, 그것도 사실은 죄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닌지 모르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의문들이 생기게 되면 그 의문들의 결국은 무엇으로 가게 되냐면, 그건 별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건 별거 아니야. 방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나인성의 이 기적은 어느새 많은 의문들, 거기에 던지는 많은 추파와 비판과 비난과 부정 통해서 그것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다시 그냥 돌무더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놀라운 사랑이 나타났지만, 던져지는 많은 의문들 때문에 왜 그런가요? 왜 그런가요? 이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부모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자녀들을 통해서 또 은혜를 베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때 수많은 그런 또 의문들이 생겨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악한데요. 그래도 긍휼히 여기세요. 우리 자녀는 아주 나쁜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그걸 긍휼히 여기세요. 그것도 살려주시나요? 이것도 살려주시나요? 그럼 결국 애초에 주님께서 보이셨던 그 어머니의 옳고 그름과 다르게, 아들의 옳고 그름과 다르게, 상황의 어떠함과는 다르게, 그 모든 것이 어떠하였든지 간에 그 슬피 울고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또 안타까워하는 그것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 불쌍히 여기심은 다 의미가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것들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주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굳이 도와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식으로 변질되어질 때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이제 우리들에게 예를 들어 어둠 속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우리의 삶은 많은 악순환이 있고, 뭐 어버이를 생각하면 문제점도 많고, 혹은 자녀를 생각하면 고통도 많고 괴로움도 많고, 차라리 안 봤으면 없는 것처럼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 그 자체를 뭐라고 비유할 수 있냐면은 하나의 어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어둠, 인생의 어둠. 누군가의 어떤 잘 되는 건 다른 사람에게는 기쁨이 되고, 누군가의 잘 되는 건 다른 사람의 슬픔이 되고, 누군가의 어떤 죽음은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인생의 어둠. 근데 그 어둠 속에 뭐가 있냐면은 하나의 빛이 있습니다. 하나의 빛. 그 빛이 뭐냐 하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어버이날에 우리가 단순히 어버이께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에 이어지는 사실은 정말 더 본질적인 부분이에요. 더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어요.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니란 말이죠. 이 단순하지 않은 이런 복잡한 삶 속에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하는 하나의 빛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희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인을 낳았고 그 가인이 범죄하여 그가 아벨을 죽였을 때에 주님께서 가인을 죽이시지 않으시고 그 가인이 또 살아가게 하신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부모됨에 그 긍휼히 여기심이 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있어서 우리들은 그런 것들이 이해되지 않을 때 빛으로 나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 빛을 붙들고 그 빛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서 그 빛으로 들어가고자 한다면 그 빛으로 들어가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더 많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빛으로 들어가면 빛으로 나아가면 어두움에 들어있으면 더 모든 것이 안 보이지만 그래서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지만 저 빛은 이 어두움을 다 밝히기에는 부족해 하고 그 빛을 외면하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더 큰 어두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왜 그렇습니까? 저건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답이 없죠? 저건 답이 없죠? 여기서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다시 어두움으로 쌓이는 거예요. 결과는 계속 무덤으로 가는 거예요. 더 슬픔으로, 고통으로, 괴로움으로 거기에 계속 악순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 빛으로 그 긍휼함으로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답이 있을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그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리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거기서 그 빛은 모든 것을 밝혀줍니다. 그 빛은 더 커집니다. 왜냐하면 그 빛으로 더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간다면 거기서 새로운 깨달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우리를 삶으로 아름다움으로 풍성함으로 그리고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아름다운 어떤 삶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움 속에 뭐가 있냐면 고통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어버이로 인한 고통이든 자녀로 인한 고통이든 괴로움이든 그러면 그 아름다움은 이제 슬픔이 돼요. 괴로움이 됩니다. 고통이 돼요. 그러나 그 아름다움 속에서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한다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한다면 그 빛 대신 주님을 발견하고 거기로 나아가려고 한다면 그래서 주님께로 나아가면 이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울지 않게 하시고 슬퍼하지 않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그런 모든 가능성들이 다시 펼쳐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아름다움으로 오늘 말씀도 나인성에 들어가던 예수님이 나오던 이 어머니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시는 기쁨으로 아름다움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고 바로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버이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둠 속에 나타나는 놀라운 빛입니다. 그 빛을 우리가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아름다움을 향해 나인을 향해 그리고 주님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그 나라로 더 깊이 들어가 더 감사함으로 들어가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면서 그런 아름다움을 이 세상에서 부모와 함께 또 부모님이 되어서 부모가 되어서 그런 사랑을 모든 가정에서 이루시는 귀한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를 긍휼히 여기시며 그 모든 악순환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의 빛을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빛을 붙들고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주님이 다시 아름다움을 회복시키시며 또 새롭게 하시며 다시 더 이상 울지 않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기쁨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사오니 그러한 은혜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